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이제 비유, parable이라고 부르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비유예요. 이야기잖아요. 먼저 이야기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쉽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 저는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만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다. 사람은 이러한 교훈을 줄 수가 없어 라고 감탄하는 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에 오늘 비유의 초점이 씨 뿌리는 사람에 있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제 성경책은 그래도 최신판인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바뀌었어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바뀌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씨가 뿌려진 네 종류의 다른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열매를 결실하는 것, 수확하는 것의 문제는 씨에 있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에 있지도 않았어요. 무엇에 달려 있었습니까? 땅에 달려 있었어요. 다른 종류의 땅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떤 씨앗은 열매를 맺었고 어떤 씨는 그대로 죽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음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 예수님 또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뭐죠? 아, 잘못 얘기했네요. 제가 답을 얘기해버렸네요. 땅이 뭐죠? 마음, 우리의 마음,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비유 중에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비유가 중요한지 어떻게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서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말씀들, 그렇죠?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거나 열매 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0년, 20년, 30년 그럼 느는 건 있어요. 아, 저 말씀 이거는 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직분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 칼럼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고린도 전서 13장을 읽을 때 왜냐하면 거기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나오고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이 나오고 자기를 내어주는 불살라주는 내어주는 헌신이 나오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사랑의 실천,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언도 아니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연륜이 아닙니다. 저처럼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로운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위는 더더욱 아니에요. 마음 밭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신앙의 삶을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심는 사람은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은 그대로 죽어버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가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 본격적으로 이 말씀으로 다이브인 하기 전에 비유가 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준비했다가 확 줄였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비유하고 예화를 조금 헷갈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하니까, 그렇죠? 먼저 그래서 예화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화가 뭐죠? Exemplar,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진리, 잘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예를 들어, 실생활에 있는 예도 되고요, 다른 예도 되고 그 예를 들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예화입니다. 예화의 목적은 설명이죠. 비유는 이 예화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라요. 비유의 목적은 그 비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 사람들이 비유를 듣고 거기에 대한 응답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설명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와 함께 쌍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귀 다 있으시죠? 귀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나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야 그냥 뭐 듣든지 말든지 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귀가 있으니까 뭐 그래 귀 있지 너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네 마음 돌밭 같은 거 알고 있거든. 가시밭 같은 거 알고 있거든. 길가 같은 거 알고 있거든. 그래서 사단한테 다 그 말씀을 빼앗기는 거 나 너무 잘 알고 있거든. 회개해야 돼. 변화해야 돼.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시는 회개와 말씀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초청 그것이 마셔이라고 부르는 예화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패러블 비유입니다. 비유의 목적은 청중의 삶을 바꾸고 행동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비유를 듣고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고치고 다른 하나는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네 라고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또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알지만 마음에 찔리지만 근심도 되지만 다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역시 주님을 불신하는 다른 삶의 모습인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가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가 하는 반응입니다. 비유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거듭 강조하는 게 있어요.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때 상황에 그 생활 양식에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신 거기 때문에 친숙한 현실, 그 청중들의 친숙한 현실을 들어서 현실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대적 배경, 지리적 배경, 종교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모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세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아니 농부가 왜 길에 씨를 뿌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시밭에 씨를 뿌려? 아무리 농사 기술이 달라지고 아무리 농업 지식이 없다고 해도 좋은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하셨어요? 저만 그런가요? 이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어디다 놓은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지 다른 어디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하셨다면 어거지신 것 같아요. 농부가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지. 그런데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우리 사진 보겠는데요. 이게 팔레스타인 지방에 지금도 있는 밭 사진이에요. 꼭 우리 강원도 비슷하게 생겼죠. 계단식인 거예요. 근데 봐도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돌도 많이 섞여 있죠. 화강암이 석회암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들이 많이 섞여져 있고 또 우리처럼 막 좋은 땅에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저렇게 산에 밭을 만들고 그래서 돌들이 많이 있었던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저런 땅에 그 앞에도 그렇고 저 이것도 그렇고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쓸려 내려가겠죠. 그래서 밑에는 흙이 좀 잘 쌓인 좋은 땅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위는 흙이 얇은 돌밭이 될 거고 옆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단단한 길가가 되고 농부가 신경 쓰지 못하는 저 가에, 저기 가에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런 데는 가시덤불이 자라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 당시 청중들이 경험하고 있던 밭은 저런 비슷한 밭이었어요. 돌밭과 길가와 좋은 데도 있지만 씨를 뿌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들이 함께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이 함께 섞여져 있는 밭 그것이 청중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정말 씨를 사람들이 뿌렸는데 그런 곳에 땅 그런 곳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의심이 많아요. 저런 때만 저런 땅만 있었을까? 과연 청중들이 저런 데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아니 그래도 땅이 있는데 저런 데만 씨를 뿌렸을까? 있었어요. 평야가 있었습니다. 좋은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거 잊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무슨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그렇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일제시대 때 평야는 다 빼앗겼어요. 나주평야, 김해평야 이건 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 정말 보니까 산에 저렇게 막 개간을 해서 안 되는 씨를 뿌리고 보릿고개가 생기고 그랬더라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땅은 다 로마 제국이 차지하고 있고 정부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저런 밭을 경험했던 길, 바위, 가시떨기, 옥토가 뒤엉켜 있는 땅을 경험했던 삶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먼저 씨를 뿌렸어요. 바구니에 씨를 담아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먼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씨가 뿌려졌다는 말씀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사단이 와서 금세 가지고 가버린 사람. 그래서 뿌리도 못 내려 싹이 날 수도 없어. 물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마 C.S. 루이스인 것 같아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악마와의 대화를 나눈 곳에서 한 신사가 등장합니다. 한 신사가 도서관에 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돼요. 그러자 사탄이 싹 찾아옵니다. 그를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야,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밥 먹고 해. 점심이나 먹어. 그래서 싸가지고 온 점심을 먹기 시작해요. 점심을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사단이 또 속삭입니다. 야, 밥 먹는데 뭘 그런 걸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해. 밥이나 먹어.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야. 그래서 그 신사가 점심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고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려고 해요. 그러자 사단이 다시 속삭입니다. 너 할 일 많지 않아? 너 할 일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너무 바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점심 지나고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오늘은 됐어. 오늘은 됐어. 내일 하면 돼. 한가할 때 해. 그래서 다시 신사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등 뒤를 보면서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제가 좀 각색했어요. 또 딱딱한 이야기인데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들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고민도 했지만 하나도 하지 못했던 사람. 마음의 삶의 마음을 심을 수 없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주일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어쨌든 기억도 안 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엔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진 않으세요? 가스불을 껐나? 이렇진 않으세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으세요? 정말 사단이 뺏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들로 자꾸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지는 않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혹은 바로 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여기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면 아 불편할 것 같아. 다음에 하지. 그러면 사탄이 우리 등 뒤에서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얼마나 정말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도 아닐 텐데 우리에게 부어진, 선포된 그 말씀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사단에게 빼앗겨버립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씨앗은 길가에 뿌리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을 길가와 같이 굳게 하고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하고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 조명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 기회도 놓쳐버리고 세월만 낭비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뜻대로 사시겠어요? 언젠가? 언제든? 언제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죠.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드렸고 찬양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사실이 내일 또다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제 뭐 했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모든 삶들이 우리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꾸지 못했다면 다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내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든 죽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어디서 병에 걸리고 어떻게 어디서 언제 우리의 인생의 끝을 보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너무나 늦어버려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지금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가 바로 오늘이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때가 지금 이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씨앗이 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돌밭입니다. 돌밭. 우리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는 사람이다. 말씀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돌밭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아니 네 개인데 지금 두 개면 언제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돌밭까지 하겠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에 길가 같은 마음의 적이 사탄이었다면 돌밭 같은 마음의 적은 육신이다. 지금 고개를 이렇게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육신인 거예요. 나인 거죠. 나 좋아하는 대로, 나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말씀만, 혹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위로의 말씀만 듣게 되는 것, 그것만 원하는 것,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가 모든 관심사, 그것이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죠? 이런 마음을,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 prosperity gospel이라고 부르죠. 기복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신앙, 나를 위하는 신앙. 우리 다니엘서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을 나누면서 기복신앙이 뭔지 나눴습니다. 기복신앙이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죠? 풀무인 거예요. 풀무에 들어가는 건 안 돼. 풀무 전까지가 기복신앙의 신앙입니다. 풀무에 들어가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계획에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풀무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죽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암으로 고통하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걸 내가 죽기 전에, 심각해지기 전에 고쳐주셔야 돼. 거기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물질로 어려움이 있는 나, 파산하기 전에, 챕터 접기 전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돼.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믿는데 내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파산하는 건 상상할 수 없어. 계획에도 없어. 그러면 안 돼. 죽는 건, 망하는 건 다 틀어진 거고 다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왜요? 솔직히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건데,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건데,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풀무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건 신앙이 그 사람들에겐 아닌 겁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풀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예수 믿고 망하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병으로 죽는 건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복을 바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항상 신앙이 내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됩니까? 어떻게 내 안에 갇혀져 있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기대에 맞춰져야 하는 하나님,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내 이해를 뛰어넘고 내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풀무에 들어가면 다 죽는 줄 알았지만 풀무 안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이해와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능력,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 자기 수준에, 다 벌써 자기의 청사진이 있어. 하나님 기도하는데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어. 그거조차 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그림이 다 있고, 아셨죠? 요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열매를 내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이해는 가는데요.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항상 저는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의 기대대로 하셔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주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다른 삶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어. 하나님 말씀 알겠어. 그리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고 그것이 생명인 것도 알겠어. 근데 그렇게 살면 너무 고달플 것 같아. 너무 불편할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알면서도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열매 내리지도 못하는,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을 부를 때 다 너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거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포기가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 욕망과 함께 하나님도 따를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도 그리고 주님도 따를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도 예상이 되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한 번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뒤를 돌아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으면 이렇게 못할 텐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분의 도구가 되어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것에 다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반드시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지 다시 되씹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주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그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시고 마음을 고쳐먹으세요. 마귀한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어때요? 장애물을 만나면, 조금만 어려우면, 서운한 일이 있으면 그냥 고꾸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뿌리가 사라져버린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하는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가져가신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물어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게 명예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면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다 달라요. 그러나 그걸 가져가신다면 내가 여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물어보십시오. No! 라고 대답한다면 아직도 기복신앙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내리지 못합니다. 분명한 건 우리 마음속에 돌 하나는, 돌 하나가 아니죠. 돌들이 박혀있는 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들이 많고, 좋은 농부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들이 막 박혀 있어.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돌을 골라내겠죠. 솎아내겠죠.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마음에 골라내야 될 게, 솎아내야 될 게, 내가 이제 버려야 될 이기심이 있고, 내가 주님 따르기에 이건 정말 아니다 라고 나도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뽑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교회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현대교회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그잠플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대로 그렇게 경험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마침내 나의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정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